대사와 탄약을 보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우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과 다른 우방국들도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 외교적인 압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가까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환영했습니다. 나토는 이 같은 도전에 맞서 강력한 사이버 안보와 첨단 기술, 그리고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나토 영토의 모든 1인치를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는 2만 명의 병력을 나토 동부전선에 추가로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맹국들이 유럽 동부와 남동부에서 군사적인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나토의 오랜 파트너였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Finland and Sweden's applications. Both countries are more than qualified to become full members of the alliance as soon as possible.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날 독일에서 열린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외교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는 잔혹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전후 합의와 관련한 안보 노력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최대 29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약속하거나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0여 년 만에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처음이라며 서방의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서방 측이 인위적으로 러시아를 채무 불이행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시의 한 상가 건물을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해 유럽 역사상 가장 반항적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현재 구조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사망자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감행한 장소는 평화로운 도시의 평범한 상가 건물로 내부에 여성, 어린이, 일반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완전히 정신나간 테러리스트만이 그와 같은 표적물에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표적을 빗맞춘 미사일 타격이 아닌 정확히 이 건물을 겨냥한 계산된 러시아의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 공습 경보가 울리기 직전 해당 건물에 최대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며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내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공습 직후 적어도 15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어도 58명이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현재 약 4만 명 수준의 신속 대응군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유럽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한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를 수호하는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북한의 핵실험 유예 약속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최고 22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한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를 수호하는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헌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한동맹이 북한 위협을 넘어 영내 광범위한 도전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군과 미군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와이 국립묘지에 묻힌 이들이 목숨을 바쳐 수행한 이 임무를 우리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service members demonstrate their unwavering commitment.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25일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한국보수주의연합주체로 하와이 태평양 국립기념묘지에서 열린 한국전쟁 72주년 추모행사에서 지속적인 우정 속에 상호 신뢰와 공통의 가치, 국민 간 유대를 바탕으로 한 철통 같은 동맹은 60년 넘게 양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가져다 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침략을 저지하고 자유를 보존하며 평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국전쟁 발발 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17만 5천 명의 한국군과 4만여 명의 미군, 다국적 연합군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북한의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이웃나라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됐으며 72년 전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계획을 승인하고 지원했던 것처럼 북한과 중국의 독재정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하고 찬성했다는 비판입니다.
The Korean War started as an act of aggression to what we see today in the Ukraine.
아퀼리노 사령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의 가치를 가진 국가들의 광범위한 동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공식적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24일 같은 행사의 일환으로 하와이에서 진행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남침을 가능하게 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후원과 중공군의 남하작전이 북한의 남침을 지원했으며 오늘날까지 이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생산성은 높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기간이었다며 북한 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우선 미국과 한국 간 양자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항상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영내 위협이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내에서 양국 관계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동중국해와 타이완 등에서 중국이 조장하는 분쟁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최우선순위지만 미한 관계는 영내 다른 활동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point is, we absolutely first priority is maintaining our attention on North Korea. But this relationship also needs to be able to flex.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미한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틸벨 전 차관보는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들의 이러한 시도에 맞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러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의 전직 고위 장성들도 참석해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미한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진영 전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수년간 한미동맹이 손상됐다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여러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복원과 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 68년간 한반도 방위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한미동맹이 최근 5년간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공동의 적인 김정은과 북한 집권 세력들이 그들의 정치적 의도나 전략적인 목표, 도발적인 행동 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치 그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것처럼 기만을 하고 또 가장 큰 해악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시킨 것 같은 기만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인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안보 공격을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 장군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사드기지 정상 운용 지연, 무리한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대북전단 금지 등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공유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적 패권국에 맞선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통해 방위 역량을 키워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인도태평양 영내 공동 방위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해군과 함께 강력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겠다는 태평양 함대의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 등을 만나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24일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파파로 사령관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철통 같은 양국의 동맹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이 한국 해군과 함께 강력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겠다는 태평양 함대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규칙에 기반한 질서 내에서 세계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 협력을 심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파파로 사령관이 방한 중 이종섭 국방장관을 비롯해 원인철 합참의장, 김승겸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등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이 처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에서 특별부대를 이끌 환태평양 훈련에 대한 헌신과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한국 국방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은 퍼시픽 뱅가드, 코브라 골드, 퍼시픽 드래곤을 비롯한 양자와 다자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파파로 사령관은 22일 한국 해군 사관 학교를 방문해 해군 사관 생도들을 만나고 미한 해군의 공통된 임무와 해군 장교 리더십 원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또한 23일 제1회 국가안보 강화와 한미동맹을 위한 전국 조찬기도회 연설을 통해 미한 동맹이 폭정의 세력에 맞서 자유와 인간 존엄성 등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파파로 사령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지속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에 이어 23일에서 24일 도쿄를 방문해 기시노부오 방위성 등 일본 고위 국방관리들을 만나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와 양국 해군 간의 긴밀한 조정과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파로 사령관은 기시 방위성과 일본 자위대를 총괄하는 야마자키 고지 통합망료장 등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도발과 지역 안보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일 동맹은 필수적이며 국제규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와 호주 등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협력의 중요성에도 동의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강력한 방어태세에 대한 태평양 함대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미일 해군은 노블퓨전, 키네치, 말라바 등을 포함한 양자와 다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북한의 핵실험 유예 약속을 갱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7일 북한이 2018년에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을 갱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CTBTO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에게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최근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3월 4년 4개월 만에 ICBM 발사를 재개하면서 사실상 유예 선언을 파기했고, 특히 최근에는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어 CTBTO가 어떤 핵실험도 탐지할 수 있는 검증체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 기구입니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 감시 체제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5개국이 CTBTO에 서명했고 172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CTBTO가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한규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가운데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와 슬로베니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등 아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또한 한국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 간의 더욱 강한 유대관계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주 나토 대표부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과 조직, 인력 등 재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권 파트너 국가 가운데 나토 대표부를 두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민주적 가치,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지지, 세계 안보 문제에 대한 공통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나토 파트너 국가 정상들이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우리의 단합된 반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국제 안보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나토의 관여와 가시성을 높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나토와 파트너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슬로베니아는 나토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정치 대화를 옹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상황과 공동의 안보 과제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한국이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나토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공동의 목표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고 하는 건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국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 강화와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모색 방안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들과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특히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나토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나토의 대북 협력 방안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나토와 한국은 대량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의 비확산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나토 동맹들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정부 관리들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히 행동을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구류장,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반인도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세계 각국의 반인도 범죄를 다뤘던 국제법조계의 저명 인사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국제변호사협회가 27일 발표한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모의 재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볼프강 숀버그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실비아 페르넨데즈 대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 총회 의장, 크메르 루주 특별재판소 판사를 지낸 실비아 카트라이트 전 뉴질랜드 총독이 구금시설 출신 탈북민 25명의 증언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위성자료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모의 재판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fellow judges and I unanimously conclud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conclude that Kim Jong-un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김정은이 로마 규정에 따른 반인도 범죄 11가지 가운데 10가지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김정은과 그에게 보고하는 자들이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알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반인도 범죄로 정의한 11가지 중 인종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10가지인 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추방, 강제구금, 고문, 성폭행,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실종, 그리고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외에 조직지도부, 국무위원회,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관리들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프강 숀버그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특히 가해자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Crimes are committed not by states but by human beings, by perpetrators.
숀버그 전 판사는 범죄는 국가가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인간들,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파악해야 하며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없으면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숀버그 전 판사는 서베를린에 검사와 판사를 지내고 독일 통일 뒤에는 베를린 법무부 국무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은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히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다른 국제특별법정에 회부하고 개별국가들이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해 북한 반인도 범죄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금시설에서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희생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계획을 세우고 잔악행위들을 기록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고문 역할을 한 데이비드 톨버트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차석검사는 VOA에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반인도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attempt here is to both to give some hope to people who live in North Korea.
톨버트 전 차석검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국제사회에는 행동의 요소를 만들어내고자 했다며 이러한 대규모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모의 재판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취합한 탈북자 증언을 모아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 범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생지옥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일부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는 탈북자들이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강제 낙태, 구타를 당한 내용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개오는 인간이고 나는 이걸 짐승이라고 생각하다. 나 자신을 구리지 않고선 이걸 사람이 분노, 이 모든 이 수치, 이런 몸의 감 내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조차 이게 짐승으로 태어나 개나 돼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분노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 생각을 계속 맞으면서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제변호사협회의 마이클 마야 북미주 국장은 지난 2017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에 이어 올해 북한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에 대한 후속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다큐멘터리 배포에 집중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spend a lot of energy trying to disseminate that. And it'll be in Korean as well. And one of our goals is to make sure that people in South Korea and perhaps even
마야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북한 사람들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며 북한 인권 문제 해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지난 2020년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서해상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이대진 씨의 형 이대진 씨와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유족에게 알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유족의 1년에 지금까지 한 투쟁의 과정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족들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 자신이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자신의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한국의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 의결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보호기간을 정해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선 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해당 정보 열람을 위한 국회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는 퀸타나 보고관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예를 들어 유엔 약식 처형 실무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아 제안이 있었지만 퀸타나 보고관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의 만행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과거 정부가 알 권리를 닫아버린 심각한 문제를 피력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또 오는 9월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초청으로 미국 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미국 측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원들을 만나서 동생의 죽음이나 그때 당시 정부의 만행, 그다음에 이 사건의 주체인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항의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이래진 씨는 퀸타나 보고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발생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린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 있는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 4명을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월북 발표가 청와대의 월북 조작인지를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한국 해경은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첫 회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사건 발생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정보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과도 면담을 갖고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건 탈북민들이고 이들이 무사히 한국에 입국해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주된 정보원이다. 그 얘기는 제가 하고. 근데 본인도 그에 동의한다. 맞다. 탈북민 인터뷰 정보가 가장 자기 일에 중요하다. 탈북민들이 오는 걸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분위기가 전달된 거죠.
대북 인권단체들은 또 퀸타나 보고관에게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 역대 한국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국군 포로 생존자, 민간인 납북 피해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단체들의 얘기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납북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사항들을 조치해달라고 구두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기용 통일부 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고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제대로 된 수사나 법적 절차 없이 탈북 어민이 성급히 북송됐다며 이를 은폐하려 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건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질은 월북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살인 행위라며 한국 전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24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 대담을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킹 전 대사님,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There's always value in having information. In a case like this where there were questions,
정보에는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문이 있는 경우 기록을 열어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하는 게 물론 상식적입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뭔가 은폐하려 한다는 추정이 언제나 제기됩니다. 정보 공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유족들이 어떤 정보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ll available information. The family must find out the truth. South Korea.
확인 가능한 모든 정보입니다. 가족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한국민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을 주요 쟁점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말이죠. 피해자는 가장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시체를 유기당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주권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평화와 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모든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당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 lot was sacrificed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for the sake of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것이 희생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죠. 미국은 친구와 동맹, 파트너, 그리고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공동 가치가 동맹의 핵심 요소고 이런 가치를 정확히 공유하고 있다고 분명했는데요. 인권은 동맹과 공유하는 그런 가치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매우 큰 기대도 하고 있죠. 한국 정부는 한국민들의 인권과 삶, 개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에 더 관여할 것입니다.
킹 전 대사님, 전임 한국 정부는 인권 같은 가치를 희생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우선순위를 뒀나요?
I would have preferred to se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give more attention and focus to human rights.
저는 전임 한국 정부가 인권에 관해 관심과 집중을 더하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인권은 대북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인권입니다. 한국인들은 인권과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정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윤석열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앞선 조사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문제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가요?
Even if the man had attempted to defect to North Korea,
한국인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관련 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법, 심지어 북한도 일부 비준한 법에 의한 보호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저는 월북 여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벌어진 일이 범죄라는 점이죠. 명백한 한국법 위반이었습니다. 국제인권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월북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이 어떤 이유에서 월북을 결심한다고 해도 처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벌은 매우 끔찍한 상황에서의 죽음이었죠.
킹 전 대사님, 2019년 한국 해역에 들어온 북한 어민 두 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도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is was the case where members of the crew, other members of the crew had been.
당시 이 사건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처벌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반대로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든 그렇지 않던 간에 말이죠. 한국 정부가 해야 했던 일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한국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송환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언론이 이후 알아내면서 유출됐죠. 저는 한국 정부가 정보를 들여다보고 한국법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서 더 현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매우 잘못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어민이 16명을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렛트 사무총장님, 그것이 사실이라도 송환 결정은 잘못된 건가요?
North Koreans who escaped to South Korea have this minimum expectation.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한 탈북자들은 한국법에 의한 보호를 누릴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없었던 법적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죠. 또 수사당국이 주장한 것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조사도 단 며칠 뿐이었습니다. 적법한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죠. 법적인 결정에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도 정치적 요소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 달래기였습니다. 북한 최고위층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바라면서 말이죠.
킴 전 대사님, 적절한 접근법은 무엇이었을까요?
First thing, not covered up. Covering it up, I think, was the first big mistake.
먼저 감추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건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절차와 수사 절차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나온 정보는 공개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한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관련자들은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두 사건이 한국의 현재 정부에서 거론된 이유는 인권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많은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만남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에 더 많은 집중과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요 메시지였고 이를 부각하기 위해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 강조됐습니다. 우리라면 다르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길 바랍니다.
스칼렛트 사무총장님, 한국의 야당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with the Yoon government in place now, it is extraordinarily important.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2017년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정훈 전 북한인권협재협력대사가 2017년 가을 퇴임한 이후 이 자리를 공석으로 뒀습니다. 물론 미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2017년 1월 킹 대사님이 퇴임한 이후 북한인권특사가 없죠. 킹 대사님이 물러난 이후 우리는 일관된 북한 인권 정책을 갖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유엔에서 가졌던 높은 지위를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킹 전 대사님, 정치에서 인권 문제를 분리할 수 있나요?
Human rights is a political issue. And fortunately it is because
인권은 정치적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인권은 인권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기된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변화 때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위해 더 빠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실행돼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번 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그럴 의사를 보였지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 지난 것이죠.
지금까지 킹 전 특사와 스칼라 튜 사무총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외국의 조직 범죄자들과 상당히 깊고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제프 화이트 탐사 전문 기자가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라자루스 탈취 사건이라는 책을 발간한 화이트 기자는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해킹들이 중개인과 돈 세탁업자, 사기꾼, 불법 자금 송금 책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의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이트 기자는 또 북한 사이버 범죄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핵과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이라며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화이트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에 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기자로서 사이버 보안 영역을 오래 취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이 벌어졌죠. 해커들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침입해 10억 달러 가까이 훔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북한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탈취와 연관된 사람들을 고소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왜 북한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같은 은행을 목표로 삼는지 그리고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놀라운 해킹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라자루스 탈취 사건이라는 책을 영국에서 내놓으셨고 미국에서는 가을쯤에 발간될 예정인데요. 북한 정권 연계 해커 그룹인 라자루스가 그동안 감행한 주요 범죄 활동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모든 걸 망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떻게 해킹의 주체로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지 또 북한 정권이 왜 범죄 활동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커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북한에서 해커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개발되는지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2014년 소니 영어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부터 최근 새로운 흐름인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까지 다뤘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선 그동안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통해 새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연구한 것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컴퓨터 해커들이 조직 범죄자들과 연계된 깊이와 넓이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조직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조직 범죄자들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돈을 훔치기 위해선 은행 계좌들 간에 돈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최소한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죠.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는 큰 목적은 금융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겁니다. 훔친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컴퓨터 해커들은 조직 범죄자들과의 흥미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세탁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조직 범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수단을 이용해 현금을 이동하고 숨기고 또 빼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북한 정부 연계 해커들과 조직적인 범죄 사이에 상당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 범죄자들은 북한 출신이 아닌 외국인들이란 뜻인가요?
제가 파악한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해킹은 중개인과 돈 세탁업자, 사기꾼, 불법 자금 송금책 등의 네트워크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스리랑카, 영국,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탐욕이 커지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다른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제 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인도 코스모스 은행 해킹 사건인데요. 북한 해커들은 해킹 이후 출금을 인도뿐만 아니라 29개 나라에서 했습니다. 매우 영리한 해킹 수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29개 나라에서 이 돈을 빼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29개 나라에 공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국제적인 범죄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선 북한이 제대로 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널리 알려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공모자 중 한 명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이중 국적자인 갈렙 알라우마리가 체포돼 실제로 기소됐었습니다. 지난해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지만 그는 거래 상대가 북한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사이버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상대했을 뿐 특정 국가에 소속돼 있다는 걸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 형성은 인터넷상의 다크웹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유지하며 추적되지 않는 공간을 말하죠. 미국 정부는 그가 다크웹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죠. 사실 저는 사이버 범죄를 다뤄온 기자로서 이게 놀랍지 않습니다. 돈 세탁을 해줄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다크웹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범죄자들은 상대가 북한인지 모르고 협력했을 것이란 말씀인지요?
대부분의 국제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보면 가명이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한 위장에 아주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이버 범죄 커뮤니티와 관련해 경험한 것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 대상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크웹의 경우 모든 것은 가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아무도 본명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정말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들과 일을 하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 그 거래의 가장 마지막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북한과 협력하는 이들은 대부분 상대가 북한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암호화폐 공간은 현재 매우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현재 정부들이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는지 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전략은 분할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공간의 참여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인데요. 정부에 협력하면 합법적으로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고객을 제대로 파악하고 규제하면서 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은 결코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근간 자체가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체계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들의 철학적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부도 규제하지 않는 세계 통화를 원한다. 우리가 앉아서 한 정부에 복종하는 순간 게임에서 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상태에서 각국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기간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를 늘리며 핵실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북한 사이버 범죄 활동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감시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해킹이 바로 그 배후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회사들이 탈취당한 거액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핵미사일 추구,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도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의 자금을 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탈취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지금까지 최근 영국에서 발간된 책 라자루스 탈취 사건을 쓴 제프 화이트 기자로부터 북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심각성,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4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두 발의 총소리가 사라예보에 울려 퍼집니다. 이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부부는 사라예보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육군 열병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총을 쏜 사람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세르비아의 해방운동을 펼치는 비밀 결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보내고 한 달 뒤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서고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와 전쟁에 참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1919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7개월이 지난 1919년 6월 28일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합니다. 1919년 6월 28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온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피살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 대표와 패전국 독일 대표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동맹국에 전쟁의 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13% 영토를 빼앗겼고 군 규모도 제한됩니다. 또 독일은 32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이후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배경이 됩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